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음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으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이 꽤 길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저 혼자 빨리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교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수하 사람 빌닷의 그 주구장창한 그런 그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좀 달라요.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이 욥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함께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것을 오늘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욥과 다른 친구들을 너희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너희라고 부르면서 이 욥과 의미 없는 주고받는 대화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신 차려라, 바로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겠느냐 라고 있게 이 수하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욥과 다른 친구들이 왜 사람을 이렇게 짐승 취급을 하고 부정하다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이유는 자기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연중에 자기 자신은 정직하고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닷이 욥과 다른 친구들, 이 두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비난하는 그 이면에는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됐고 또 부정하고, 그렇지만 나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빌다처럼 자기 자신만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한 말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과 실수, 잘못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용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난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또 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세를 이렇게 착복을 했고, 또 성전 그 마당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판을 벌려서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부정 이익을 취하였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모습들 또 의로운 모습들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다, 또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셨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요만큼의 어떤 인자함이나 사랑을 베푸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들은 잘못됐다, 저들은 부정하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가 출발해야 될까요? 바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잘못을 충고하고 고치려고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eaking truth in love라는 말이 있죠. speaking truth.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상담할 때, 그렇죠? 상담사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충고해주고 또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발판을 삼아서 상대방의 실수와 이 부족함을 칼날과 같은 날카로움으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을 함께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와 같은 비난을 퍼붓는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죠. 그 리스트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특별히 욥을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찢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었냐 하면요, 욥은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에 분노를 느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1절까지 그 엄청난 리스트, 악인의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리스트를 쭉 나열해서 그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몇 개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빛과 불꽃은 축복과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이 떠나가고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 악인의 가정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 너 자신과 너의 가정에 이 빛이 없어지고 불꽃이 사그라들 것이고 그 장막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만 보게 되면요,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그렇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손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 집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확신에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지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빌닷이 정말 과연 욥의 친구인가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욥은요 스피킹 트루스, 예, 스피킹 트루스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인 러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충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빌닷은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악인의 최후가 이 세상에서의 몰락과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몰락과 죽음이 악인의 최후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고 악인은 그 심판 후에 영원토록 고난받고 고통받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었냐면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을 악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악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렇죠?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악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서슴없이 욥과 그의 친구들을 악인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께 탄원하기는 했죠.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고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욥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욥을 악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빌닷은 의인은 흥하고 또 악인은 망한다라는 행화위복 또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저주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권선징악 행화위복의 원리가 모두 다 100%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의인이 고통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생의 형통함과 또 의로운 삶이 정비례된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이 100%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없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맞이하는 사실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참 그렇지만 이게 말은 이렇게 제가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에 의해서 섭리라고 하죠.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권선징악이라든지 행화위복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지 않으십니다. 무슨 법칙으로 움직여가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구별 없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강물, 은혜의 바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이 또 은혜의 바다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